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작은 싸움부터 시작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럴 때 그럼 목전에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우리말에 한자말 많지만 사용하는 한자말이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목전에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혹은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시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 짓을 했다 그렇게 읽어야 더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기드온 이야기도 그런 표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사기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뻔히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중에 또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할 때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시고 있는 중에 악을 행했다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사람들 섬기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후반부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하나같이 아홉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제단을 헐고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 싸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아주 그냥 날카롭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죄에 대항하고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고 마귀에 대항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받은 거룩한 군대, 교회는 거룩한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네가 전에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저절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거두는 승리의 열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졸음에 대응해서도 싸워야 됩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조는 거는 제 탓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15분쯤 지나고 졸면 제가 잘못한 거지만 지금부터 조는 거는 제 탓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깨도 좀 펴고 이렇게 복도 한번 좀 돌려보시면서 설교들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도록 깃발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설교 시작한 지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지금부터 주무시는 거는 사실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근데 뭐 그 피곤은 뭐 만성 피로 아니겠어요? 지금 특별히 예배 때문에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어깨를 좀 펴고 고개도 좀 돌리고 눈도 좀 크게 뜨고 엉덩이는 안으로 넣고 그 몸은 약간 앞으로 싹 해가지고 그래야 탁 졸면 정신 차립니다. 약간 한 15도쯤 기울이고 고개는 들고 입은 약간 벌리고 눈은 크게 뜨고 이렇게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거 기억하고 싸울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싸운다 그럴 때 적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적에 대한 감각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싸우려면 이게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전략 전술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는요 사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시키는 일종의 훈련소 같은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인데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죄악된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눈에 보이는 거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영향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사람 안에 혹은 이 시대의 사회 구조 혹은 문화, 사상, 종교 뭐 이런 것 안에 깊숙하게 파고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고 세상의 풍조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고 혹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위로받으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특별히 사사기는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싸울 줄 아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항해서 성질 부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혈기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 죄에 대항하고 세상 풍조에 대항하고 마귀에 대항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할 때 두 번째 거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요 얼마나 깊숙하게 그 삶을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미디안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기드온을 부르셨는데요, 문제는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에 아주 세트로 아세라상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그거 파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기드온의 집이 그 동네에서 좀 유지였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 보면 뭔 일을 할 때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것은 제단만 차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아마 기드온의 집이 그 동네에서는 상당한 어떤 좀 재력이 있는 어떤 유지 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앞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알 제단이 무너졌을 때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오늘 본문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새벽기도 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도 하는 새벽기도 우리 열심히 좀 해보시게요. 고개도 끄덕끄덕 안 하죠.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새벽기도 아침에 일찍 이 사람들은 바알 제단에 새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 봤더니 바알 제단이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인을 찾아요. 29절 보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캐어 물은 후에 막 조사를 해가지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와가지고 요아스에게 네 아들 끌어내라, 죽여야 된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성을 찍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러면서 흥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알의 제단 때문에 이렇게 흥분할 만큼 바알을 사랑했어요. 이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깊숙하게 배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25절 앞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의 싸움으로 부르신 그날 밤에 다시 오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 아세라상 다 찍어 없애고 파괴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왜 낮에 오셨을 때 말씀 안 하시고 그날 밤에 두 번째 오셔서 또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문학적 장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원수가요 멀리 있는 원수가 무서운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배어있는 죄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 교회가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사실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게 알면 알수록 대책이 없어요. 그거를 다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러고 교회를 늘 비판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타락하고 병든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문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읽으면 사사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비록 한국교회가 타락했어도 전주제자교회가 정신 차리면 한국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병이 들어도요, 이 시간에 설교하고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만, 우리만 정신을 차려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들어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뇌호부동하지 마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만 중요한 거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 안에 바알이 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아세라상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만들라는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우상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시고 있는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선 우상이 많습니다. 우상은 많습니다. 본래로 본래 하나님은 한 분이셔도 우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위해서 서비스할 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우상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서비스가 더 중요해요. 조금 이제 졸고 있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거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는 걸로 가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성공을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는 걸로 자꾸 재려고 그래요. 가늠하려고 그런다고. 예배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느냐, 이것이 내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는 것을 가늠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요 이거를 우상숭배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는 걸로 가늠해요. 그 예배 시간에 식은 졸다가 가면 사실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예배 지겹더라 졸리더라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니 그게요 이게 얼마나 큰 병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좀 상처받을 수도 있겠어요. 설교를 너무 솔직하게 하면 안 되는데 가는 뭐 한 김에 계속 해버립시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한다고 그럴 때요 사람의 욕망이요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요 우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은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면 내가 건강하기를 원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 우상은 쓸모가 없는 거죠. 다른 우상 나는 내 자식 잘 키워보려고 기도를 했는데 별로 효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 필요 없다. 그래 또 다른 뭐 이런 식으로. 우상은요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자기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 사람이요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숭배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예배자가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배하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말한 그 결과가요 우상 숭배 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행복이다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네 인생, 네 행복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인생, 네 행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 네 행복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잘 믿는다는 부모들이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서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거는요 마치 무적인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충분해도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마귀는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런 비교의식 혹은 그런 시기심 혹은 그런 열등감 그런 패배의식 이런 거를 계속 부추긴다고요. 하나님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마귀도 살아있어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일한다고요. 그러니 그 마귀가 우리 삶을 계속 공격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행복이다 곧 믿으면 더 행복하기 위하여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목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요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돈 주고 사서 생활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매 능력이에요. 구매 능력.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런데요 이게 계속 상품이 더 많아져요. 사람이요 사는데 필요한 거는 사실 그다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또 수준이 점점 달라져요. 예전에 물 사 먹었던 사람,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물 사 먹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다 물을 대부분 사 먹어요. 하다못해 수돗물도 정수기 해서 먹어야 되고 정수기 먹기 싫은 사람은 물 사 먹는데요 물도요 이게 딱 가치가 있어요. 제일 싸구려 물이 뭐죠? 뭐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싼 물 삼다수 비싸요. 그것보다 더 비싼 물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물을 사서 먹죠. 공기 좋은데 사람 요즘 뭐 전원주택 짓는 이거요 옛날에 보면 전부 사람 살기 어려운 산골짜기예요. 옛날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데를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땅 사가지고 거기서 경치 보고 살아요. 옛날에 거기 그런 데 살면 아유 그거 정말 옛날엔 정말 가난한 토끼 발 맞추는 동네 그런 동네 가난한 동네. 요즘은 거기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다 거기서 살아요. 돈이에요. 우리가 소비하는 경치가 돈이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다 돈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돈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보고 남보다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비주의 사회 안에서 구매 능력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돈을 벌려고 그래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삶이. 무너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는 바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자기는 아셀 앞에 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소비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자기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포기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자기 행복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인생에서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무엇을 위한 자기 부인입니까? 무엇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자기 부인, 그런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고요. 근데 그거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따라가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지 않고 부려먹었어요. 부려먹으니 얼마나 좋아요. 온갖 허드렛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시키는 거죠. 부려먹어요. 부려먹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받으니까 얼마나 자기는 대단해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요, 가난한 사람의 먹이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의 밥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가르친 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 잘 섬겨야 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교는 듣고 있지만 설교 듣고 순종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광고 듣고 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설교 듣고 순종하지 않고 광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일 영향력 있는 거는 텔레비전 광고, 홈쇼핑 광고. 홈쇼핑에 나와가지고 요거 입으면 날씬하고 행복해요 하는 그런 아줌마들,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설교자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옷도 목사는 검소하게 입으세요 하는데요, 꼭 그 영화 나오는 그런 옷 사서 입어야 돼요. 애들한테도 그런 옷을 입혀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속없는 젊은 집사들도 있어요. 애기들한테 그런 옷을 입혀요. 사서. 비싸요, 또. 몇 달 지나면 유행이 끝나요. 지금 오징어 게임인지 몰라도 좀 있으면 뭐 디즈니 다른 것도 계속 옷이 바뀌어요. 쓸모도 없어요, 이제 그 옷은. 비싸게 샀지만. 그게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남한테 꿀리지 않게 한다고. 자기 자식이 남한테 꿀리지 않게 한다고. 진짜 그거 뭐, 그거를 못 입어서 꿀리는 겁니까? 오징어 게임 뭐, 트레이닝을 못 입어서 그게 꿀리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꿀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남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게 돼요. 그러니 인생은 계속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고요. 스스로를 세상의 종으로, 스스로를 돈의 노예로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때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때부터 큰 용사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집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되는 일이 없어도 당당하고 병이 들어도 당당하고 가난해도 당당하고 남들만 못해도 당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믿음으로 당당하고 주님 때문에 당당한 것이지 뭐 금멸유관 쓰고 있다고 당당합니까? 아니고 초라한 십자가 짊어지고 있어도 금멸유관 쓴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돈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사회적 지위 앞에 주눅들지 말고 학벌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인생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거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온갖 것을 다 갖추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초라하게 느껴져요. 온갖 것을 다 갖추어도 인생은 초라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건 아니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을, 믿음의 지조를 좀 지키고 다른 사람들처럼 뭘 다 갖추고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다른 사람 노는 거 다 놀고 다른 사람 입고 먹는 거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상 숭배자 되지 마시라고요. 자기 숭배하지 말라고요. 인생에서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이 바알을 바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거 바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출입하는 바알 숭배자 되지 마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행복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께 초점 맞추고 사느냐,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 다 찍어버려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굳이 산성 꼭대기에 가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어떤 상태에서 만났느냐는 것이 중요해요. 6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요? 밀은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은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은 언덕이에요.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이제 어떤 열매를 타작하는 게 뭐 쌀을 타작할 때가 다르고 밀을 타작할 때가 다르고 깨나 뭐 이런 게 다 다르겠죠. 뭐 이 무슨 예를 들면 감람 올리브를 타작할 때 이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밀을 타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언덕 위에서 해요. 이런 장면 사진으로 한번 보여. 이게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이 곡식을 바람 잘 부는 언덕 위에 쫙 늘어놓고 그걸 막 사람이 발로 짐승이 와가지고 막 밟아요. 밟고 난 뒤에 이거를 쇠스랑 같은 걸 가지고 위로 막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겨는 다 날아가고 알곡 떨어지고 이게 이 동네 사람들이 타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눈에 띄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포도주 틀은요, 저런 데에다가 포도를 넣고 그것도 막 발로 밟아요. 그러면 저 이제 홈이 있거든요. 물이 빠지는 길.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여요. 이거는 빗물 고인 거지만. 포도주 틀은 움푹 들어가서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숨어 있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산성 꼭대기로 가라고, 눈에 잘 띄는 대로 올라가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신앙 내가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 되지 이거를 뭐 굳이 드러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본문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 하는데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본문의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디 가냐? 이러면 저 산에 가요 이러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산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은혜의 동산이기는 하지만 어디 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 가요 이러고 교회 오면 안 되고 난 예배당 간다 이렇게 말하고 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가방을 그냥 성경책을 제일 조그만한 거 자기 눈으로도 보기도 어려운 거 사가지고 그냥 핸드백에 넣어서 감추어 다니지 말고 성경 찬수 좀 손에 들고 다니라는 거죠. 표신하게 예수를 표신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파괴하고 아세라상 찍고 그 아세라상을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드리라고, 그것도 산성 꼭대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예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요, 기드온이요 여전히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27절 보시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낮에 못하고 밤에 했다고. 그래도 하는 게 어딥니까?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래도 순종하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게 어딥니까? 기드온은 겁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낮에 못하고 감히 낮에 못하고 아무도 못 보는 밤에 살짝 했다는 거예요. 아마 종 10명이나 동원해야 될 만큼 이 제단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거를 겁이 많아가지고 뭐 살짝 하든 어쩌든 여튼 저는 이 본문에서 기드온이 순종했다는 거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작으니까 순종해야 돼요. 믿음이 작으니까 순종을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거든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줄 모르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노래와 같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노래는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노래예요. 노래 끝나고 아멘 끝나면 노래가 없어져요. 믿음은 순종할 때나 믿음이지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노래와 같아요. 부르고 있을 때 노래지 순종하고 있을 때 믿음이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노래를 잘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노래 못하는데. 물론 저도 예전에도 잘했어요. 한가락 했는데 요즘 성대가 안 좋아져가지고 뭐 이게 잘 안 되지만. 근데 믿음은 나 왕년 필요 없어요. 노래 끝났어요. 노래는 부르고 있을 때 노래인 것이지 믿음은 순종하고 있을 때 믿음인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 찍으라 그럴 때 이거를 뭐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여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낮에 떳떳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했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이 기드온이 그만한 용기는 없었던 거죠. 근데 여하튼 다 무너뜨렸어요. 동네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범인이 누구냐? 기드온 죽이자. 그런데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왔는데요. 오늘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한다.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낮에 이 일을 못하고 밤에 했던 이유가 자기 아버지 집을 두려워하고 성읍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랬대. 그런데 누가 지금 기드온을 편들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편드는 거예요.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 때 자기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기가 무서워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바알을 구원하느냐.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벌을 주거나 뭐 저주를 해도 바알이 하지. 왜 니들이 나서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한 이 내 아들을 바알이 지가 어떻게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요, 기도원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디안과 싸우는데요,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은 바알과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은 바알과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 거죠. 원인은 이 바알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면서 바알과 싸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별명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별명 없이 재미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왜 다 별명 지어가지고 왜 뭐 세례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원래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엄청 위로를 잘하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격려하고 이런 거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도 다 목사한테 저를 위로해 주세요만 하면 안 돼요. 목사도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요 바나바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 성도들 위로하고 사도들도 격려하고 이래가지고요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우리는 바나바를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바나바라고 불러요. 우리 중에 바나바 같은 일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드보라 같은 여종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온니엘 같은, 에훗 같은, 삼갈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별명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이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얻는 그 사이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오늘 보면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사사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성경 지도 보내준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우리나라 골짜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산과 산 사이에 그 다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성경도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요 엄청 넓어요.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제 제가 그 드론으로 찍은 거 보여드렸죠.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 그거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골짜기는요 우리나라 골짜기 같은 골짜기가 아니고 엄청 넓은 산과 산 사이에, 모래산과 길보아 산 사이, 거기를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넓은 평야예요. 우리 김제 평야 같이 제일 윤택하고 제일 곡식 많이 나오고 제일 농사 잘 되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그렇게 넓어서 거기에 미디안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요. 그런데 34절 보면 누가 따라가요?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가요.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집안이에요. 기드온 동네 사람들이에요. 아비에셀이 기드온 동네거든요. 기드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 파괴했을 때 흥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아마 어떤 그 여룹바알 별명 얻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회개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따라갔어요. 그리고 35절 보면 므낫세도 올라오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도 올라오고, 아셀은 지난번 드보라 사건 할 때 전쟁에 참여 안 해가지고 창피를 당한 족속이 아셀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도 전쟁에 나와서 함께 기드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36절부터 나오는 양털 이야기예요. 어제 제가 구역별로 그 카톡 보낼 때, 공지 보낼 때 보내드린 것처럼 이 하로셈 사진 있죠. 하로셈 길보아 아래 요 이제 기드온의 군대가 진을 친 하로셈이 있어요. 그 하로셈 바로 앞에 풀밭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성경지리 답사 여행 갔을 때 그날 오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하로셈 앞에 그 풀밭에 이슬이 저렇게 많았어요. 여러분 잘 보입니까? 이슬? 이슬. 산 바로 아래 자락이어가지고 일교차가 커서 이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다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로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슬이 많이 맺히는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게 확증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골짜기 그 넓은 평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거 별로 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는 것을 너무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요, 적이 12만 5천이 모여도요 그게 120만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는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이를테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이 들어왔다가 모압 왕이 쳐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뭐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이게 적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어디서 언제 생길지 몰라요. 어떤 때는 건강이 문제였는데 어떤 때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어떤 때는 자식이 또 문제고 어떤 때는 직장 동료가 문제고, 우리 인생의 장애물, 우리 인생의 고통은요 어디도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 퍽퍽퍽 올라오듯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른다고요. 인생의 시험은 항상 반복적이에요. 광야를 여행할 때는 항상 어디를 가나 물이 부족해요. 가끔씩 엘림을 만날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물이 부족해요. 대부분은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요. 인생의 시험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다른 문제가 생기고, 오늘 이 파도를 넘고 나면 내일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항상 고민 충만이에요. 항상 불안 충만, 항상 두려움 충만이에요. 고민을 생각하고 광야에서 물 없는 거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끊일 날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느냐, 주님이 정말 내 편이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지 적이 얼마나 크고 많으냐, 철병거가 몇백 대냐, 이런 건 묵상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철병거 그 900 대면 뭐 하겠어요.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철병거 900 대를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물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가 많아서 내쫓을 수 없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인을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는 여인을 들어서 그 하솔왕 야빈과 그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군대종의 시스라를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고, 적이 문제가 아니고, 미디안 군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애먹에서 문제고,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어떤 분은 뭐 여하튼 문제로 따지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말 파도처럼 밀려온다니까요. 파도처럼. 오늘 이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일 또 다른 고비가 오는 거예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파도가 밀려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어떤 문제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나는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는,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세상의 풍조에 대항해서 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말할 때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